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죠. 주님께서는 이 엉뚱한 기대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제자의 길을 똑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제가 청년 때 회사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분들이 저를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런 멍청한 결정을 했냐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들은 저를 염려하시며 왜 보장되고 편안한 길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저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속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 계획과 생각이 있었죠. 회사 다니는 거는 뭐 쉬웠습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 살면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오래는 일할 수 있지 않나, 존경은 받지 않나. 그리고 내가 목사로 살면서 서울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못 되겠나라는 이런 엉뚱하고 못된 생각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유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너무나 잘 아셨고 저의 그 교만한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가장 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이해해 주셨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겸손하게 목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드냐? 그리고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오다가 정답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의 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답은 정답이었지만 그 답을 이야기한 베드로의 마음은 틀렸습니다.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저 능력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쫓기고 길에서 노숙하느라고 고생을 하지만 언젠가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고생한 것도 다 추억이 될걸?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엉뚱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된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하나지? 라고 물어보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단 말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섬기셨던 분이시죠. 참 존경합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자기 부인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주변의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분은 칭찬을 들으면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칭찬만 들으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 극구 부인하시면서 나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비난 소리를 들으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만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부정하며 삽니다. 가족들과 말싸움을 다툼이 있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생각이 틀렸어 라고 다른 사람을 부정해버립니다. 이러다가 큰 싸움 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정하다 보면 금세 싸움이 커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직업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나를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우리 믿음 생활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귀찮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씀 한 구절, 아니 말씀 한 장은 읽고 하루 시작하겠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자야 합니다. 할 일 없으면 내 손이 핸드폰으로 가서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아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을 부인하며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자의 길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연탄집이 아니라 중국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래가지고 다들 동원 연탄집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투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모양을 이렇게 뜨시면서 하나씩 이제 패를 뜨시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될까를 점을 치셨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떻게 되고 손님들은 얼마나 오게 될까. 그렇지만 한 번도 그게 맞으신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투를 펴셔가지고 화투로 하루를 소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매주 주택복권을 사셨죠. 이거 하나만 맞으면 장사 접고 편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택복권을 사셨습니다. 주택복권도 제가 기억하기에 큰 돈은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으시고 제일 먼저 깨달으셨던 것은 본인이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본성이 착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것을,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은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잡으시던 화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고 성경을 붙잡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연세가 90이신데도 매일 새벽에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권을 사지 않으시고 내가 복권 살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된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저희 아버지보다 바뀐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셨고 지금도 그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비결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충분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 후에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에게 아주 흉측한 물건이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나 흉악범을 처벌하는 형벌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개발한 사형 틀이었는데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살려두면서 죽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는데 최소 3개의 못을 사용해야 사람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못을 박으면 그 자리에서 쇼크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보통은 2, 3시간,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은 최대 3일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뒤면 죽을 텐데, 더 고통스럽게 죽을 텐데, 빨리 죽는 게 복이었는데 그 복도 없었던 게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건 분명히 비유다, 저게 실제일 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십자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교회 식사 당번을 누가 할까요? 그러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셨습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당번을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골치를 많이 썩이는 자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은 제 십자가입니다. 이건 십자가라기보다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본인이 십자가인 것을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아들은 십자가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하는 것, 여기에는 꼭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앞에 드렸던 엉뚱한 예들은 전혀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식사 당번에 나를 못을 받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가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고집과 욕심을 죽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님을 하셨던 김영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당히 훌륭한 과학자이십니다. 미국에서 나사에서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섬기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기는 대학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의 총장을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새로 생긴 학교의 총장은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 모아오는 게 이게 완전히 세일즈예요. 고생길이 훤한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이 장로님은 이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몰라주고 학생들이 반대도 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우리 총장님이 엉뚱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억울한 주장까지 하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로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는데 장로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옆에 자고 있었던 저 김영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인 거예요. 자기는 속이 터져서 잠을 못 자겠는데 당사자 본인은 코를 골면서 자니까 발로 차서 깨웠대요. 그리고서 깨어난 그 장로님한테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잠이 옵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죽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그러고 도로 자더래요. 아내도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 원수들을 거기다 못을 박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내 남편을 오해하나 그러면서 못을 박고 있었, 남을. 그런데 장로님은 스스로를 못을 박았습니다. 스스로를 못을 받고 내가 욕 먹을만 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면서 그냥 자드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대로 죽지 않고 죽은 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고 남을 못 박고 나는 그냥 죽는 척, 죽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죽은 척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다른 이들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남을 못 박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매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실패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돈 버는 재미에 폭 빠져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든 말든 나는 세리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로 스카웃을 하실 때 부르셨던 특별한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초대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대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 제자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여기저기 다니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시죠? 국민학교. 우산도 없이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이러면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엄마들이 우산을 들고 나와서 애들을 기다립니다. 엄마들이 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집, 앞집의 옆집이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자기 아들을 우산을 들고 나와서 우산 하나 들고 자기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나오는 걸 보자 엄마는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하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에서 입고 있던 몸빼를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저 아줌마 누구야?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 식모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식모야 라고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픽업 갈 때는 옷을 좀 챙겨 입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요가 바지 같은 거 입고 가시면 애들이 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날 그 학생은 비가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엄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동네가 쪼만하니까 막 애가 매 맞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 엄마가 우리 집 엄마보다 훨씬 멋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인할 뻔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종교가 모르겠는데요 숨기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안 되냐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 목사님이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인 게 알려지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인 게 알려지면 그 옆에서 다들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들은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갈 때도 팁도 더 많이 넣어야지 안 그러면 야 목사들이 팁도 쬐끔 논다 이런 얘기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님들끼리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마음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면 목사라는 거 밝히고 목사답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숨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불편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밝히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더 선하게 삽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손해보기 싫다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성경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탈나요. 손주 자랑하면 더 큰 탈이 납니다. 무조건 탈나요. 그런데 자랑에서 탈이 안 나는 것은 예수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부담스럽겠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다가스카르라는 데를 아시나요?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은 찾으셨나요? 여기 마다가스카르 커다란 섬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커다란 섬인데 저 나라에 한국 의사가 있어요. 한국 의료 선교사인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세요.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삶이 있는데 그 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2005년에 마다가스카르 의료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다가스카르의 특징이 있는데 도시들이 있긴 하고 거기에 병원들이 있지만 한 전 인구의 70% 정도는 오지에 있고 병원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로도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프 타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지로만 갑니다. 오지로만 가서 치료를 하세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없어서 계속 혼자만 저 일을 하는데 이게 원래 외과 의사세요. 썰전인데 가서 보니까 내가 배워오지 않으면 도울 의사가 없어서 한국 가서 다시 소아과 의사 자격 따고 그리고 아이를 받아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자격 따고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까지 따서 저분 혼자 종합병원입니다. 혼자 다 해요. 이 선교사님이 꾸준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마다가스카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가 무료로 진료를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외국인이 그 한국 의사가 실력도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시골만 다니며 진료를 하고 다닐까? 뭐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분이 2005년부터 21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무료 진료로. 그 이유는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 그러자 점점 이 마다가스카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현지 의사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 외국인이 시골에 가서 우리 민족을 저렇게 치료를 하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현지인 의사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저 한국 실력 좋은 한국 의사가 뭐 하려고 아프리카에 와서 고생하며 돈도 못 벌어가며 저 일을 할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우리의 고집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못 박을 십자가를 준비하고 지고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을 따르고 배우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